다시 한번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때로 여러분들의 일상이 고단하시더라도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뻐하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걸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5장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15장에는 꽤 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는 세 가지 유명한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세 가지 비유에는 주인공이 세 명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목자였고요. 두 번째 사람은 한 여성이었습니다. 아마도 가정주부였을 거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세 이야기 다 특징이 있어요.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이야기. 잃어버렸던 동전 하나를 드라크마라고 돼 있는 동전 하나를 다시 찾는 여성, 주부의 이야기. 마지막으로 잃어버렸던 아들 한 명을 다시 찾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이 누가복음 15장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찾는 이야기가 15장에 가득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저희가 지난 주일에 삭개오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삭개오는 모든 인간의 전형적인 인물로 소개되고 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에 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여리고 성을 선택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리고에 가서 만나는 딱 한 사람, 그게 누구였습니까? 삭개오였어요. 의로운 자, 정결한 자라는 이름이었는데 그 이름값을 전혀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문을 두드리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 주신 주님께서 그와 더불어 교제하고 나자 삭개오는 이전의 모든 삶을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가장 우선적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겠다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꺼내주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1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자 누구다?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삭개오도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계신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 절의 말씀을 통해 일러주셨습니다. 여긴 여러분이 읽어보실까요? 인자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이렇게 스스로 예수님 당신께서 설명하신 겁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삭개오의 회복, 삭개오의 구원을 목도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야기하셨죠. 여기 이 잃어버린이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아폴리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15장에도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하나의 동전, 잃어버린 아들 모두 다 똑같은 아폴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이 이어진다는 거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 비유 안에도 담겨 있고 이것은 사실 성경 전체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요 비유 속에 담겨 있는 비밀한 뜻들을 한번 찾아보기로 원하는데요. 먼저 제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제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질문을 스스로 던져봤는데요. 뭔가 여러분의 삶에 소중한 것, 값진 것, 귀한 것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네. 뭐 마이크를 드릴 수는 없고. 네. 근데 저는요, 잃어버릴 뻔 했다가 다시 찾은 적이 있어요. 잃어버릴 뻔한 건 언제냐면 저희 둘째예요. 저희 둘째가 그 MBTI로 말하면 ENFP라고 스파크형이에요. 아주 그 돌발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원래 큰아들, 저희 큰애를 낳았을 때는 정말 발로도 키우겠다 그랬어요. 애가 남자인데 아주 순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긴 한데 아주 순해서 저희 아내랑 저랑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큰애를 키우면서 다 이런 남자애들 같으면 10명도 키우겠다. 저희도 모르게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더랍니다. 근데 큰애가 특별한 거더라고요. 둘째부터 정상적인 남자애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전형적인 남자놈들이 나온 거죠. 둘째가 4살인가 5살 때 처가의 부모님을 모시고 펜션으로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런저런 뭐 이야기도 하고 먹으면서 시간을 좀 보냈는데 갑자기 둘째가 없어진 거예요. 그 저희가 얘가 어디 있나 딱 봤더니 도로를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랑 저랑 막 지금 너무 충격적이어서 기억이 또렷하게 나진 않는데 애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따라갔어요. 왜냐하면 도로로 뛰어들면 큰일 나니까. 그게 시속 60km짜리 시골에 가면 전형적으로 있는 그런 길이었거든요. 근데 애가 도로 앞에서 멈추질 않고 확 들어간 거예요. 진짜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선을 다해 정말 인생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애를 붙잡기 위해서 지금 목이 메이네요. 애를 붙잡기 위해서 도로로 저희도 뛰어들었는데 다행히 오고 가는 차가 한 대도 없었어요. 만약에 그때 어떤 차가 와가지고 그냥 쿵 했다면 애가 좀 좌우를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이는 친구라 진짜 도로 한복판으로 확 뛰어들었는데 다행히 오가는 차가 없어서 진짜 잃어버릴 뻔하다가 다시 찾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게 첫 번째가 아니라 엄마 뱃속에서도 저희가 한번 잃어버릴 뻔했어요. 저희 아내 뱃속에서. 5개월 때 태어나려고 했던 겁니다. 양수가 빡 터져가지고 이게 정말 이게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응급실로 갔는데 건대병원 응급실에 갔거든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는 언제나 최고로 좋은 얘기를 해요? 최고로 안 좋은 얘기를 해요? 최고로 안 좋은 얘기를 해요. 일단 최악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이의 체중이 780g인데 양수가 터졌으니 감염 이슈가 있습니다. 만약에 양수가 감염된 걸로 확인이 된다면 아이를 꺼내야 되고요. 5개월 동안 인큐베이터에 있어야 되는데 예상되는 병원비는 2,500만 원입니다. 와, 막 폭탄 맞는 것 같더라고요. 아내는 그때로부터 다리를 꼬박 들고 계속 누워만 있었습니다, 진짜. 근데 다행히 양수의 양이 충분했고 감염이 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서 저희가 그 아이를, 우리 아내가 그 아이를 이제 10달 때까지 이렇게 품고 무사히 출산할 수 있었어요. 정말 이렇게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행인 거는 예정일보다 한 2주 빨리 나왔거든요. 근데 아이도 자신의 위태로움을 스스로 알았나 봐요, 뱃속에서. 무지하게 먹은 거예요. 그래서 2주 빨리 태어났는데 3.7kg로 나왔습니다. 지금도 사진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다행이죠. 지금 건강이 중2입니다. 네,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튼 그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잃어버릴 뻔 했다가 잃어버리지 않은 거죠. 근데 어마어마한 안도감과 또 감사가 있고요. 지금도 저랑 저희 아내랑 이렇게 커주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곤 합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금요일에 요 설교와 관련된 지금 3부 예배 아마 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화가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하신 성도님이신데 갑자기 저를 붙들고 목사님 이 쓰레기 좀 가져가도 돼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 쓰레기통에서. 그래서 아,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아무래도 목걸이가 같이 딸려 들어간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유 그러면 이제 한번 찾아보셔야죠 했죠. 그래서 이제 쓰레기를 딱 열어가지고 그 쓰레기통을 뽑아낸 다음에 다시 이렇게 가위로 잘라가지고 그걸 매듭을 지어서 쓰레기를 이제 들고 가신 거예요. 이분이 마음으론 아 그렇게 귀한 건데 찾으셔야 될 텐데 쓰레기를 그대로 들고 가셨는데 제가 오늘 마침 마주쳤어요. 이게 아마 예배 드리실 텐데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했더니 찾으셨대요. 거기서 다행이죠. 네, 정말 그게 중요한 거. 오늘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는요,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잃어버린 것은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려고 헤매이시는지, 또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공생애의 삶을 감당하시고, 지금도 아버지의 영이자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들을 찾고 계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야기는 그냥 진공 상태에서 주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1절과 2절의 중요한 백그라운드를 소개하는데요.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와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여를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 상상이 되죠? 예수님의 언제나 뒷덜미를 잡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상황을 가지고 폄훼하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비유의 이야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지금 비판하고 있는, 비난의 말을 쏟아내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비유를 이야기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한 번만 더 띄워주실까요? 여기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한 절도 묵상의 거리가 좀 있어요. 그 뒷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책 잡으러 왔습니다. 우리가 팔복 말씀을 통해 배웠는데요. 심령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죠?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깨어진 자, 마음이 무너진 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기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통칭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당시에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사람들, 사람 대접받지 못하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을 총칭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런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오히려 뻣뻣하게 뻗대면서 예수라는 작자가 뭔 일 하는지 보다. 자, 2절 글에서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세리와 죄인들과 이제 식사 교제를 하셨나 보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예수가 지금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이 사람이라는 표현은요. 저 작자가라는 뜻이에요. 저 작자가 지금 죄인을 영접하네. 저 작자가 지금 죄인들하고 음식을 같이 먹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아주아주 불결한 사람으로 간주했어요. 누구를? 세리와 죄인들을. 절대로 상종 못할 인간들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그 죄인들을 향해. 그 세리들을 향해.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 예수의 마음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제가 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이게 뭐 이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비근한 일이 있었더라고요. 개신교가 전래된 지 140년, 150년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초반에, 그러니까 구한 말이죠. 1800년대 후반에 오셔서 선교 활동을 했던 선교사님 중에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한국말로 굳이 번역하면 모삼열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은 그 유명한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 영향을 받으셔서 서른 초반에 한국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조선이 되겠죠. 그래서 그 조선 땅에 들어와서 이분이 되게 열정이 많으셨던 분이라 서울 시내를 돌면서 노방전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하나 세우셨는데 그 교회의 이름이 곤당골교회였습니다. 곤당골교회. 근데 이 곤당골교회에 어떤 사람이 등록하게 됐냐 하면 백정이 등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양반들도 예수를 믿고 백정도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양반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이거 한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반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선교사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도 열으셨어요. 그래서 교육사업에도 많이 헌신하셨는데 그 학교에 백정 박씨, 성만 있고 이름은 없어요. 천민이었으니까 성만 있는 겁니다. 백정 박씨가 아들을 보내요. 아들이 학생으로 온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버지인 백정 박씨의 형편을 선교사님이 듣게 된 겁니다. 아주 중한 열병, 어떤 질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기 아빠가. 그래서 선교사님이 소위 신방을 간 겁니다. 신방을 가서 형편을 보니까 이게 좀 위태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한 분을 모셔다가 그 집에 다시 찾아갑니다. 근데 그 의사가 그냥 의사가 아니라 당시 고종 황제의 주치의를 데려갑니다. 황제의 주치, 선교사님이니까 연이 있었던 거죠. 황제의 주치의를 데려가서 여러 차례 돌봅니다. 그래서 그 백정박 씨가 살아나요.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를 출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반들이 이 백정하고 같이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도저히 이게 소화가 안 된다. 그래서 아 우리는 떠나겠다. 그래서 분립을 합니다. 그래서 양반들이 모이는 교회를 따로 차려서 나가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 복음에 신분고하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그 옥신각신 일이 일어날 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 안에서는 신분의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반들의 요청 따로 앉아서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해주십시오. 그 청을 거절하세요. 양반들이 나갔다가 양반들도 복음의 의미를 알면 알수록 아 이게 우리가 잘못한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 나중에 교회가 합쳐집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승동교회라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 가면 100년도 한참 넘은 그 교회예요.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이 방금 말씀드린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시죠. 향후 더 많은 백정들이 그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강단을 통해서 양반 주인은 사람이 만든 것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설파하십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있냐 하면 그 백정이 이름을 얻게 돼요. 이름이 성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성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 승동교회의 초대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게 1911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1914년경 한 3년 지나서 이재형이라는 분도 장로로 피택을 받습니다. 장로로 장립이 돼요. 근데 이거 이재형 장로님은 놀랍게도 조선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 백정 출신 장로님과 왕족 출신 장로님이 함께 당회를 구성해서 교회를 섬겨가는 아주 진풍경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남녀노소 신분기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지금 존엄하게 대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그 교회 안에서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박성춘 장로님의 아들 박서양, 그 학교에서 공부했던 친구는 세브란스 의대의 전신인 재중원 의학교 1회 졸업생이 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교수로 봉직을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무어 선교사님은 그 모든 일들을 보지 못하시고 1906년에 세상을 떠나십니다. 당시 나이가 47살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그런 식으로 펼쳐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을 통해 또 15장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은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 그것을 소개하시는 게 바로 예수님의 이 비유 안에 감춰져 있다. 우리는 그렇게 확인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관심사,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자, 오늘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유명한 100마리 양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며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네,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더 읽을게요. 너희 중에,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치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매우 당연히 99마리를 그 자리 들여두고 그 잃은 것, 그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한테. 근데 여기 마지막 문장이 강조되어 있는 겁니다.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을 때까지. 여기 그 목자의 마음이 들어있죠. 그게 누구의 마음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양과 목자의 관계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늘 표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서만이 처음 찾아낼 때까지 찾을 것이다. 찾기까지 찾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처음 하신 게 아니에요.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그 열정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구약성경 말씀인데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강조법이죠. 내가 바로 내 양을 어떻게 하신대요? 찾고 찾되. 내 양을 찾을 때까지 찾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절에도 그 찾는다는 표현이 계속 강조되어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내지라. 그게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가 있지 않아요.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을 때까지 찾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님의 역사와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2000년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드라크마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8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떤 여자가, 시작.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며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네, 비슷한 패턴의 말씀이죠. 어떤 여자, 저는 이제 주부로 생각이 되는데요. 열 드라크마라는 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10일치 일당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드라크마라는 게 데나리온과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하루 일당을 드라크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일치 일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굳이 얘기하면 한 1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10만 원짜리 수표가 10장 있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 그 수표 하나를 집에서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 주부가 당연히 등불을 켜고 집을 구석구석 쓸면서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냐. 그게 그 주부의, 그 여성의 마음 아니겠냐.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주부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수중에 수표 10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집에서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이거 안 찾으실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내가 이게 어떻게 됐나 봐. 머리를 치면서 구석구석 찾아다니실 거예요. 아니 심지어 뭐 5천원짜리 한 장, 만원짜리 한 장이어도 그걸 찾으시는 게 주부들의 마음인데 당연하죠. 그래서 오늘 핵심은 이것입니다. 목자가 양 한 마리를 다시 찾기 위해 그만큼 노력한다면, 여성이 동전 하나를 다시 찾기 위해 그만큼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다시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겠는가? 그 노력의 정점에 누가 계시다는 거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버릴 수 없는 그 마음, 우리를 향해 쏟아지는 그 마음이 이 비유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코웃음 치면서 그것을 비난하고 폄하하는 게 누구였다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마음 열고 들어주십시오. 정말로 건강한 신앙인은 매우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무게를 아는 것입니다. 한 영혼의 무게를 아는 것이에요.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만큼 그 사람의 신앙은 건강한 것입니다. 저는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기능으로 대하거나 제가 여러분을 하대하거나 제가 목사라는 종교적인 우위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찍어 누르는 방식으로 목회를 한다면 저는 좀 세게 표현하겠습니다. 인간 쓰레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영혼의 무게를 예수님이 이토록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토록 보여주셨는데 우리 모든 성도는 결국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을 알아가는 사람으로 부름받고 세움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가고 깨달아갈 때 우리는 그 깨달아간 만큼이나 아름다운 사람으로, 사람다운 사람으로, 성도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제가 지금도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셔서 설교하시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고 모진 고통을 감당하셨는데, 하나님, 김영윤 목사가 지금 40대 중반에 목회자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목회가 노년에 이르더라도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귀히 여기는 이 마음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저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는 뭘 연습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토록 귀히 여기시니 그 마음을 배워가는 곳이 바로 교회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락방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그토록 찾도록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이구나. 그 영혼에 대한 감수성을 배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 할 것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함께 세워져가는, 빚어져가는 우리 아름빛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비유가 어떤 식으로 끝나는지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끝나냐 하면 놀랍게도 이런 감정으로 끝나요. 따라해보겠습니다. 기쁨. 오늘 이 이야기는 기쁨이라는 정서로 끝이 납니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5절인데요. 양 한 마리를 찾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찾아낸 즉, 자, 감정이 어떻대요? 즐거워 어깨에 맸다. 즐거운 마음으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는 잔치를 마련해요. 자,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기뻐하자는 뜻이에요.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목자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을 불러서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어버렸던 그 양 찾았어, 이런 기쁨을 나누는 잔치가 마련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 다음 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결국 이 기쁨을 위해서, 이 기쁨을 얻고 누리시기 위해서, 그 기쁨을 흘려보내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죠. 우리 한 사람을 찾을 때까지 찾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드라크마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9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시작.
또 찾아낸 즉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너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놓으라 하리라.
예, 패턴이 똑같죠? 기쁨입니다. 기쁨. 잃어버렸던 하나의 동전을 찾아냈을 때 어마어마한 기쁨이 찾아오고, 그 기쁨을 벗과 이웃을 불러 함께 공유하는, 함께 나누는 방식으로 오늘 비유가 끝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예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요.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을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께서는, 성령께서는 지금 우리를 보며 기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해요. 저는 제가 기도하는 게 또 하나 있다면, 예수 믿는 자로서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은 세상 사람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저는 우리 아름빛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공유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하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저도 이 말씀을 딱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고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와서 이렇게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행복해하시고 만족해하실까, 그 상상을 하면서도 제 삶에도 이 기쁨이 좀 나누어져야 될 텐데 약간 좀 이게 좀 덜 오는, 그 기쁨이 덜 찾아오는 것 같은, 덜 찾아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은혜들이 있어요. 오늘 귀한 형제님들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이 이미 그런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그 은혜와 상관없이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그런 것들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은 똑같은 예수의 사람이다 하더라도 기쁨을 누리는 차원에서는 현격한 차이를 내게 될 거예요.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법을 터득해 가시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기쁨을 이길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 귀한 성도님의 삶의 구석구석에 여러분의 영혼의 구석구석에 가득가득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며 지금 이토록 기뻐하시는데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그 기쁨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으로 시작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랑의 버금가는 거의 필적할 만한 읍등가는 정서가 바로 기쁨이라는 거죠.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며 걸어가는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 이야기 하나 하고 제가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아름빛교회가 이제 원래 그 부활주일이 저희 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해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양력으로는. 근데 이제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면서 저희 교회 세 번째 돌이 됩니다. 예, 만 3년이 돼요. 제가 분당우리 교회 교구 목사로 부임한 지는 이제 만 4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3년의 시간을 또 3, 4년의 시간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아름빛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신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알게 된 거,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느끼실 만한 게 적어도 두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자녀예요.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이토록 많은 우리 어린 심령들을 이 교회 울타리 안으로 불러주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잊지 못할 신앙의 추억을 선사하는 교회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것만큼이나 오늘 말씀과 같게 돼서 제가 정말로 기도하게 된 게 있어요. 그 기도를 나누고 싶은데요. 앞으로도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에서 멀어졌던 그 한 영혼이 이 자리로 초대받아서 그 잃어버린 영혼이 예수 안에서 행복과 자유와 충만과 만족과 기쁨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 함께 예배하시는 많은 분들 1대1로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할 때마다 코로나도 맞물려 있었고 그동안 또 교회에 대한 심지어 목회자에 대한 또 여러 상황으로 인한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예배 생활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름빛교회가 세워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고 기대하고 기다리다가 첫날부터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여러 소문을 듣고 또 이야기를 듣고 또 찾아오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는 기도합니다. 그 한 분 한 분의 예배가 회복되고 심령이 치유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소성케 되어서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흘러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도 아름빛교회가 그런 소위 가난한 성도라고 하죠. 그동안 하나님의 울타리 좀 밖에 있었던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다시 한번 그 회복을 제공하는 은혜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또 전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사람들도 아름빛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게 예수님의 유일무이한 가장 중심되는 관심사였는데 그 관심사에 부합하는 삶을 또 순종을 살아내고 또 살아드리는 그런 아름빛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일에 진행하는 부활주일 예배도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굳이 여기서 거기까지 막 장비를 다 빌려가지고 행사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처음에 그 행사를 꿈꿀 때부터 교회 문턱을 조금 높게 여기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가족 중에, 지인 중에, 심지어 여러분의 부모나 자녀분 중에. 그래서 한번 편안하게 봄 소풍 가듯이 교회를 한번 누리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 행사를 기획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에너지도 많이 쓰고 재정도 투여해야 되는데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잃어버린 한 영혼이 예배의 자리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행사에 기쁘게 동참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그로 인한 기쁨과 충만함이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을 가득 적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안내 말씀드릴게요. 이 성찬식은 우리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기억하는 성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공로, 그 귀하심을 마음에 새기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읽고 성찬식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제가 두 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자,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뛰어난 양이 매운 비순한 피로다
우리 2절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입니다. 구주의 복음을
주의 복음을 전할 제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복음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
그 은혜를 찬양합시다 주의 보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시는 분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하니 자유하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을 그분의 사랑에 두십시오. 예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인생의 소망과 기쁨을 발견하는 하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눈에 지금 보이는 여러 가지 삶의 환경과 조건에 일일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를 의지하며 걸어가는 하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가정 안에 내 지인 중에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를 찾도록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도 그에게 정말로 따뜻한 복음의 사랑과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앞으로도 아름빛 교회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로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있을 고난지간 집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주여 모레 주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빛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로 인한 평강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극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도록 찾으시는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우리를 향해 얼마나 무한한 사랑을 품고 계시는지 우리 귀한 아름빛 교회 성도님들이 경험하며 맞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유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줄로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에 잠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문제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시선을 고정하는 아름빛 교회 모든 성도와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데 쓰임받는 아름빛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이 시간 예배하는 귀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로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주간에 있을 고난주간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마음 깊숙이 십자가가 답이 된다는 사실을, 예수께서 답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품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더더욱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시며 신실하시고 놀라우신 끈질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만을 함께 하시고 우리로 예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치열한 삶의 현장 위에, 이들이 품고 기도하는 그 잃어버린 한 영혼 위에, 우리 아름빛 교회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